마가복음 3장 19절 또 가룟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제가 이제 가롯 유다의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조금 계속해서 유다를 좀 다루겠는데요. 유다에 대한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 어떤 사람은 이제 유다가 배신자가 되도록 작정이 됐기 때문에 그 뭐 예수님이 자신이 정한 길을 따라서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그래서 유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만일 멸망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나마 유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일조를 한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점수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예, 뭐 동정주의의 어떤 억지 논리죠. 그래서 뭐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유다는 열두 사도의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분명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유다를 선택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 유다가 구원을 잃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사도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도를 택한 것은 그 사도들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포인트예요. 유다를 택한 것이 성경을 응하는 것이었다면은 그것이 이제 그런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말씀대로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성경의 그 말씀에 대한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 신뢰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다른 하나는 성경이 그렇게 예언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그랬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인데 또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것도 굉장히 쇼크를 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그가 배신할 것을 아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배신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내가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거.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이 이제 41편 9절인데요. 이 시는 이제 다윗이 읊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것을 내다본 예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바로 그 내용이 나한테 그대로 응했다. 유다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사도의 한 사람으로 택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뜻이죠. 이제 본문이 강조하는 뭐냐면 유다의 사건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성취되기 위해서 유다라는 인물이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배신을 한 것은 타의에 의한 어떤 강압적인 폭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의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 의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유다를 또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유다를 한결같이 다른 제자와 똑같이 대하셨어요. 세족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그 겸비에 대한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발을 씻기셨는데,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너는 배신자니까, 앞으로 날 배신할 거니까 내가 상관없다 그러시지 않고 계속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고, 유다에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는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예언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의 하나입니다.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뭐 한두 달 전에 혹은 1, 2년 전에 예언을 하고 그것이 뭐 몇 년 후에 이제 성취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때 사람입니까? 다윗이 주전 BC 약 10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1000년 후에 유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천년 아니라 만년이 지나도 성취시키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지가, 예언하신 거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이 흘렀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흐를지 모르죠. 천년이 될지, 뭐 내일이 될지, 만년이 더 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유다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유다라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변심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혹은 뭐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넘어진 것이다. 그것도 아니죠. 유다가 거듭난 신자가 아니다 하는 그 증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또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올린 기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올린 기도에서 이것이 분명하거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이란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유다의 멸망이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유다를 제외시켰어요. 17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러니까 사도들을 놓고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주신 제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인 유다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 유다가 보호되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유다의 경우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귀는 유다를 유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속에다, 유다 속에다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의지로 사탄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13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13장 보면은 26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테이블에서 유다에게 이렇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소스에 찍어서.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해를 했죠. 아마 뭐 필요한 거 뭐 사오라는 뜻인가 뭐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하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랬어요. 먼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사탄 자신이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다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유다가 자리를 떠났을 때가 밤이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따져보면 이 표현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밤이라는 거 다 제자들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구태에 그래서 지적한 까닭은 유다가 어둠의 자식이었고 지금부터 어둠의 권세가 활약하는 때다 그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점차 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륵같이 어두운 어둠 속으로 자신을 던짐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빵을 소스에다 찍어서 건넸거든요. 당시 풍습이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정의 표시예요. 아주 귀한 친구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가 회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그 따뜻한 우정의 표시 제스처를 마치 자기가 행하고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도화선이나 되는 것처럼 바깥으로 나가버렸죠. 예수님의 친절과 호의가 악행을 불지르기라도 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다가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다시 맹시하게 해서 유다가 바깥으로 나간 그때가 곧 밤이더라고 한 거예요. 유다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정전은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유다는 어둠의 왕자를 택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배신을 이용하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경륜이 실행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죠. 유다는 사탄의 앞잡이였어요. 비록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의 한 사람으로 선택이 됐어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이다 이렇게 한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보호를 해주셨는데 이 유다만 예외적으로 예수님이 보호하지 못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영어 번역에도 보니까 except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오해하기 쉽죠.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somehow 무슨 예외적으로 유다는 보호하지 못해서 그냥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보면 이 본문은 유다와 다른 사도들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이란 말을 except란 말을 대조적인 말로서 그냥 however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봐요. 멸망이 됐지만 그러나 유다의 경우는 계속지를 믿지 않았고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으로 정해진 자고 사탄에게 속한 자였다. 어둠의 자식이었다. 그죠? 그것이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점이 대조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유다를 준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척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들을 보존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보존하셔서 한 명도 잃지 않았다. 모두 안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어쨌든 사탄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으로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신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유다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다 때문에 유다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만일 유다라는 존재는 그냥 뭐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었다. 그 형편없는 제자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신자였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남겨두기에는 유다의 교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기록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의 배신이, 그러니까 유다의 악행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했다 하는 사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다의 예언이, 유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은 단순히 유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그러면 유다에 속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이 자증된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종의 제자들이 모인 장소였으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유다의 배신이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라. 그러면서 인용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뭐냐면 69편 25절 다 온데 다 같이 시편 성경 가지셨으면 69편을 한번 펼쳐놓고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인용입니다. 이 인용이 뭘 이야기하냐면 유다의 배신과 죽음 때문에 그 자리를 메꿀 새로운 사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말한 거죠. 그런데 이 인용을 보면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이 인용을 보면은 세 가지 시편을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했습니다.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는 그 말은 그 25절에 나와요. 69장 9편 25절 시편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렇게 나와 있죠. 거처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편 269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의 문자적으로 소설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십자가 사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밑에 있던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해면에다가 스펀지 같은 데다가 그 신포도주 쓸개 탄 그 포도주를 이게 적셔서 예수님 입에다 대지 않았어요? 그 그대로 아주 이 문자적으로 그야말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부르짖었을 때 그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 신포도주에다 갈대를 꿰어가지고 마시게 했다고 마태복음 27장 46절 48절에 아주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본시를 그러니까 시편 69편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69편을 보면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황폐한 거처가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그 거처에 아주 인적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심판이 가롯 유다에게서 아주 적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같은 시편을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에다가 인용하셨어요. 그 25절의 말씀을 그들의 거치고 황폐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그 예루살렘은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살해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AD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멸망됐어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이라는 것이 뭐 단순히 유다 한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을 주목해서 생각하고 연결하고 강의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유다의 배반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불신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화살표예요. 1차적인 성취는 유다에게 물론 일어났죠. 유다가 자신의 거처가 황폐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게 하는, 확인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1차적인 심판, 2차적인 심판, 3차적인 적용까지 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다에게 이것이 실행이 됐고, 실제로 일어났고, 2차적인 성취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성취는 어디서 했냐면 저 계시록에 가면은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황폐로 마감됩니다. 유다의 그 사건이라는 것이 유다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 같은 예언을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 세 군데에서 인용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시편 109편 10절에 나와요. 109편을 펼쳐놓으세요. 109편 9절 10절 거기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도 바로 유다의 사건을 바라보고 한 말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세상이 예수를 배척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같은 시편에서 그 8절에 보면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게 하시며 여기 아주 분명하게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께서 그대로 응했어요. 유다가 겸손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명이 되어버렸죠. 12명의 사도 가운데서. 그래서 12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12 지파가 있었잖아요. 구약시대에. 그죠? 예수님 오셔서 12 사도를 택하셨죠. 그 12 사도는 예수님의 새 언약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새 이스라엘이었죠. 예, 거기서 한 명이 겸손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성경에서 예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겸손이 됐으니까 채워야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다른 사람을 사도로 하나 채우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비록 한 사람이 결손이 생겼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새 공동체가 망가지거나 와해되거나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적인 방해와 사탄의 이런 여러 가지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또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뭐 그 잡음들이 많고 방해가 많고 일이 뒤틀리고 그냥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마감하고 종결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네 가지 교훈을 간단하게 제가 제시하고 말씀을 맺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다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도 위축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아주 그냥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주 진짜 사탄이 그냥 뭐 방해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로 뺏기거나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시지 않는다.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둘째는 유다의 사건은 오히려 구약에서 예고된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되심을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끝까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처럼 뭐 크게 실족을 하고 그분들이 뭐 보통 실족을 했습니까?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 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아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죠. 다시 재소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유다가 받은 이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든 악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보복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처참한 죽음,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운명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자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것이 유다의 사건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믿고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이렇게 준 그런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서 신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다 사건에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작정을 하세요. 예정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일으키시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예정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신자들은 그 신자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심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유다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들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실천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다의 교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빕니다. 자,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